신약성경 172면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네, 지금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제 제자들의 곁을 내가 너희로부터 떠나가게 될 것이다. 그러나 너희 가운데 오셔서 너희 옆에 서게 되시는 또 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보혜사시다. 그분은 진리의 영이시고 세상은 능히 받을 수 없지만 너희는 그를 알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그가 너희와 함께 거하시고 또 너희 속에 계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분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이 예수님의 부재는 그래서 제자들에게 있어서 단지 어떤 슬픔이나 단지 어떤 그 관계의 상실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더 풍성한 어떤 것을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보여지게 됩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14장 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이제 너희를 떠나가게 될 것인데 내가 이제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히어 죽게 될 것인데 그리고 나는 승천하여 너희 곁을 떠나게 될 것인데 너희가 근심하지 마라. 너희는 하나님을 믿지 않느냐. 그리고 3년 동안 나와 동거동락하면서 나와 함께 거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은 너희를 완전히 떠나는 것이 아니라 2절에 보시면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내가 떠나는 이유는 너희를 싫어하거나 너희와 헤어지고 싶어서 떠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집에 너희가 거할 거처를 마련하기 위해서 내가 떠나는 것이다. 그러니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얼마나 큰 유익인지를 알아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주님이 제자들 곁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오시게 되고 주님이 제자들 곁을 떠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곁에 거할 수 있는 제자들의 처소를 마련하신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지고 계시는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바로 그들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들과 함께 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4절에 주님이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내가 가는 곳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 옆이다.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다. 그리고 너희와 함께 거하며 함께 하나님과 동거동락하기 위하여 내가 이 모든 일들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런데 이제 도마가 역시 의심의 대명사답게 이렇게 5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가. 주님이 도대체 어디로 가신다는 말입니까? 주님 로마로 가시겠다는 뜻입니까? 그리스로 가시겠다는 뜻입니까? 주님 도대체 어디로 가시려고 하는 겁니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좀 어렵습니다. 저희는 알지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의 특기가 있죠. 예수님의 특기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이렇게 동문서답을 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주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물어봤더니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시죠. 6절입니다. 우리가 많이 아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면 주님이 도대체 어디로 가는지 우리가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물어봤던 이 도마의 질문에 왜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을 하셨을까요? 지금 도마가 물어보는 이 질문의 어떤 수준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수준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보기에도 도마가 생각, 아마 도마도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예수님이 좀 다른 대답을 하시는 것처럼 여겨졌을 겁니다. 동문서답을 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졌을 겁니다. 근데 그렇게 느껴지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 예수님이 생각하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보고 계시는 세계와 지금 도마가 묻고 도마가 질문하고 도마가 보고 있는 세계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세계 보는 세계가 다르고 살고 있는 세계가 다른 사람들은 서로 같은 얘기를 해도 다르게 알아들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들한테 주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 신앙이 얼마나 고귀한 것인지 모르는 사람한테 아무리 이 고귀함과 주님을 믿는 것의 유익함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라고 할지라도 그들은 잘 알지 못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때로는 말이 안 되게 대답할 때가 있는 것이죠. 그 사람들이 보기에는 너는 왜 그렇게 교회에 미쳐 사냐? 너는 이렇게 시간도 굉장히 바쁜데 매주 그렇게 교회에 나가서 예배를 이렇게 보고 이렇게 소모적인 그런 일들을 하냐라고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는 그런 질문에 대하여 그 사람들이 납득하고 수긍할 만하게 별로 대답할 거리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대답할 수밖에 없겠죠. 교회 가서 예배 때 잠을 자면 잠이 더 잘 와라든지 아니면 교회 가서 교회 다녀온 다음에 밥을 먹으면 밥이 더 맛있어라든지 이런 식의 대답밖에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보는 세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지금 예수님도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지금 도마는 아직까지 모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이 그들 앞에 가지고 오려고 하는 세계가 얼마나 크고 위대하고 인간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세계인지 예수님은 지금 그걸 너희 앞에 보여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다른 어떤 존재도 아닌 예수님으로만 오는 그러한 세계다라는 이야기를 이 말씀을 통해서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7절에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을 것이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죠. 저도 아버지를 보고 싶어요. 저도 아버지를 한번 보면 너무나 좋겠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볼 수 없다라고 이 구약시대 때부터 들어왔는데 그 하나님을 우리가 잠깐이라도 볼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모세가 그러했던 것처럼 그냥 하나님이 그 지나가시는 그 자취, 하나님의 뒷모습만이라도 우리가 볼 수 있다면 얼마나 영광스러울까요? 우리에게 아버지를 좀 보여주십시오, 예수님. 그랬더니 예수님이 놀라운 말씀을 하시지요. 바로 이 말씀은 6절과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6절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 예수님은 하나님이 가지고 오시는 이 세계는 하나님이 추구하시고 우리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어떤 가치는 어떤 길, 진리, 생명 이렇게 따로따로 떨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라고 하는 한 인격에 예수님이라고 하는 한 존재에 묶여있는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는데 9절에서는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아버지는 하나님은 곧 나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 당시 유대인들이 생각하기에는 매우 충격적인 내용이죠. 하나님은 한 분으로만 알고 있었는데 오직 하나님은 한 분이신 여호와니 이스라엘아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겨라라고 하는 그 율법의 말씀이 귀에 쟁쟁한데 어떻게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우리와 똑같은 살을 지니고 우리와 비슷한 외모를 지녔으며 우리와 똑같이 먹고 자고 하시는 이분이 하나님일 수 있단 말인가 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러한 모든 의혹과 의심과 당황을 뚫고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 앞에 서 있는 한 사람, 한 남자, 30대의 한 남자, 너희와 함께 먹고 마시고 너희와 문화를 공유하고 너희와 같은 정치적인 상황 속에 있으며 너희와 비슷한 경제적인 곤란함 가운데 있는 한 그 남자, 너희와 방불한, 아니 너희와 똑같은 그 남자, 그가 바로 하나님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제자들이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절입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거라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러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하나님은 그래서 저 멀리 우주에 계셔서 우리와 초월한 어떤 세계에 계셔서 우리와 상관없이 계시며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옆에서 우리가 만질 수 있고 함께 호흡할 수 있고 함께 음식을 먹을 수 있고 함께 우리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어떤 분으로 존재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이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사건은 인류 역사상 유일무해한, 유일무이한 단 한 번의 사건인 것이죠. 그러면 그렇게 오셔서 하나님이 보여주고 싶으셨던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역사 속으로, 우리의 현실 속으로 뚫고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기를 기뻐하시는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시죠.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신 다음에 광야에서 짓게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막입니다. 우리말로 좀 쉬운 말로 하면 텐트입니다. 거하는 이게 광야에서 이동하면서 거할 수 있는 이동식 주택입니다. 성막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그들과 함께 그들이 광야를 거니는 그 순간에 그리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으로 하여금 성전을 짓게 하십니다. 성전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입니다. 그러나 솔로몬도 고백했던 것처럼 하늘도 이 땅도 하나님을 다 담아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땅과 하늘보다 크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스스로를 제한하셔서, 하나님이 제한하시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스스로를 허리를 숙이지 않으시면 그 집에 거하실 수 없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우주보다 크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스스로 몸을 굽히시고 스스로 허리를 숙이셔서 인간이 만든 집에 내가 거하겠다라고, 거기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예수님으로 우리 앞에 오셔서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죠. 빌립보서 2장의 말씀을 한번 살펴볼까요? 신약성경 제 성경으로는 319페이지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이 내용은 우리가 굉장히 그 목사님들이 설교 때도 많이 인용하는 내용일 뿐더러 신학자들이 추정하기에는 아마 초대교회가 거의 최초로 불렀던 예수님에 대한 찬송가였을 거다라고 하는 그런 구절입니다. 그리스도 찬가라고 이제 불리는 것인데요. 우리는 초대교회 때부터 예수님을 이렇게 높이고 경배해 왔다는 것이죠. 6절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나님이신 예수님, 하나님과 본체이신,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모든 우주보다 크시고 그의 능력으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낮추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스스로를 제한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스스로를 비하시키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가 요한복음 14장으로 한번 넘어와 보겠습니다. 그 하나님은 홀로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지금 이 요한이 전하는 복음에서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14장 10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은 홀로 계시지만 세 분의 위격으로 존재하셔서 아버지는 아들 안에, 아들은 아버지 안에 거하시는 그러한 상호적인 교제를 하시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삼위일체 교리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특별히 그 주님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본문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16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이 보혜사라는 말은 이제 그 원어로 이 신약성경이 이 당시에 익숙한 평민들이 쓰는 헬라어로 쓰였기 때문에 그리스어로 쓰여 있기 때문에 이제 신약성경이 이제 그리스어로 되어 있는데요. 그리스어 원문은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기 이제 파라클레톤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보혜사라고 하는 뜻은 파라라고 하는 말은 옆에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클레토스라고 하는 말은 서 있는, 있는 어떤 사람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통적으로 이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은 위로자 혹은 상담자라고 하는 말로 그렇게 해석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좀 더 그 단어의 깊은 의미를 살펴보면 옆에 서서 함께 말해주는 사람이라는 뜻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로자요, 상담자라는 뜻도 있습니다만 특별히 이 요한복음 전체의 맥락에서 봤을 때는 지금 예수님이 끊임없이 바리새인들과 예수님의 적대자들에게 자기 자신을 증거하는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 앞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제자들 앞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자기를 증거하는 지금 말씀들을 하고 계시는 것인데요. 그런 의미에서 이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말은 보혜사라고 하는 이 말은 위로자, 상담자라는 뜻뿐만 아니라 일종의 대언자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혹은 법정에서 피고인을 대신하여 어떤 증언을 해주고 변호를 해주는 변호인이라고 하는 뜻도 있는 것입니다. 그 변호인이, 그 대언자가 너희 곁에 오실 것이다. 나는 떠나지만 너희 곁에 오실 것이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요한복음을 썼던 동일한 저자인 요한이 쓴 요한 1서 2장에 보면 이 예수님을 또한 파라클레토스라고 부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요한 1서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뒤편에 있지요. 제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387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절입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우리의 죄를 이렇게 살펴보시고 우리를 위하여 변호해 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아버지께 간구하시는 한 대언자가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누구라고요?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우리의 의가 아니라 그 예수님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그러니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아, 들어라. 너희는 그렇게 예수님의 의로우심을 입은 자들이고 예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이니 너희가 사랑을 행하며 살아라 라고 지금 요한이 자신의 이 편지를 받는 성도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대언자의 원어가 바로 파라클레토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 옆에 하나님 옆에 계시는 우리의 파라클레토스입니다. 우리의 대언자십니다. 우리의 변호자십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우리 옆에 계시는 파라클레토스이십니다. 우리 옆에서 우리가 지혜가 필요할 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하시는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하나님의 속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한 본질, 한 본체, 한 본성을 공유하고 계시지만 삼위로 계신다는 뜻입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성령은 나의 뜻을 행할 것이다, 나는 성령의 뜻대로 행한다 라고 하는 상호침투, 바로 상호적인 교제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는, 이 삼위께서는 자기가 자기의 뜻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뜻은 줄어들고 나의 의지는 줄어들고 나와 함께 마주보고 있는 대상, 나와 함께 있는 그 존재가 더 풍성해지기를 바란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바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로서는 굉장히 이해하기 어려운 이제 내용인데요. 이 삼위일체의 내용을 그래도 좀 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경험하게 하시는 어떤 기관이 두 개가 있습니다. 바로 교회와 가정입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부부가 만나서 이렇게 생활을 하다 보면 처음에는 자기의 뜻을 주장하다 보니 서로 이렇게 많이 싸우게 되죠. 이렇게 부부싸움을 이렇게 하게 되고 또 이렇게 서로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위한다고 하는 어떤 행동들이 그 당사자를 불편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오래 흐르면 어떻게 됩니까? 물론 이제 시간이 흘러도 바뀌지 않는 부분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상대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죠. 그래서 때로는 남편보다도 아내가 남편의 마음을 더 잘 알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남편도 나는 주일날 어디 가서 골프 치고 싶은데, 나는 어디 가서 친구들 만나고 싶은데, 등산하고 싶은데, 그러면 아내의 마음을 상하게 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나의 뜻보다는 아내의 뜻을 존중하여, 아마 혹시 이 자리에 나와 계시는 남성분들이 계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나의 뜻보다는 상대의 뜻을 더 존중하게 되는 그런 경지, 그것이 바로 근데 우리는 이제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완전히 그것을 이렇게 다 추구하지는 못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존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뜻보다 누구의 뜻이 더 이루어지기를 바라셨을까요? 성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바라셨을 겁니다. 성령께서도 자신의 뜻대로 움직이시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의 뜻대로 움직이시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태초부터,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하나님은 어떻게 존재하셨는가? 서로를 마주보며 존재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마주봄은 어떤 마주봄일까요? 사랑의 마주봄입니다. 여러분은 누군가를 마주보셨을 때 가장 행복했었을 때가 언제셨습니까? 한번 떠올려 보시지요. 사랑하는 연인과 처음 사랑에 빠져서 눈을 맞췄을 때, 내 귀한 자녀가 태어났을 때, 그 자녀가 나의 눈을 맞추고 방긋 웃어주었을 때, 우리는 우리 마음 안에 내가 없어져도 괜찮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짧지만 존재하지 않았습니까? 물론 이제 시간이 지나면 그 대상 때문에 짜증이 나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할 때가 있긴 합니다만, 그 좋았을 때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러한 경험들을 허락하게 하시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그렇게 존재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은 성자 예수님을 바라보시며 한없는 사랑과 기뻐하심 속에 계십니다. 성자 예수님도 성부 하나님을 바라보시며 한없는 존경과 사랑 가운데 바라보고 계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이십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 교훈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바로 지금 예수님이 끊임없이 이 14장에서 나를 믿으니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아버지 집에 거처를 마련하러 간다, 그리고 또 다른 보혜사인, 또 다른 파라클레토스이신 성령 하나님이 너희 옆에 오신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삼위 하나님이 서로 서로를 향해 가지고 계시는 그 사랑의 관계, 그 마주봄의 관계 속으로 누구를 초청하신다는 겁니까? 우리를 초청하신다는 겁니다. 예수가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우리를 예수 안으로 연합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이제 신비적 연합이라는 교리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그분이 택하신 모든 백성들을 예수님 안으로 연합시키십니다. 탄생하심으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모든 인생의 삶을 끌어안아 예수 안으로 묶으시지요. 그러니 우리는 예수를 머리로 한 지체가 되어서 그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나누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교제에 우리도 함께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의 실천적인 의미가 무엇일까요? 자, 우리 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입니다. 우리가 오늘 살펴봤던 요한복음 14장의 본문에서도 이야기하듯이 너희는 그렇게 부름받은 존재다. 그러니 그렇게 부름에 받은 것에 합당하게 행동해야 되는데 그 행동은 다른 것이 아니다. 바로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대중가요에서 이야기하듯이 우리가 시쳇말로 이야기하는 어떤 감정적이고 즉흥적인 어떤 사랑이 아닙니다. 이 사랑은 실제로 내가 사랑하는 대상 옆에서 함께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고 말로 때우지 않으셨습니다. 실제로 우리 옆에 오셔서 사람이 되시고 실제로 우리 옆에 오셔서 가룟 유다가 배신하는 것을 경험하시고 베드로가 부인하는 것을 경험하시고 그들을 구하러 온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을 배신하는 것을 모욕하는 것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감수하는 것입니다. 3장 1절입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그 예수님,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함이라. 세상은 죽었다 깨어나도 우리가 아는 이 기쁨을 알 수 없을 것입니다. 세상은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 예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이 얼마나 큰 것인지 알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만 택함 받았고 우리 믿지 않는 자는 택함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믿었기 때문에, 이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는 사랑을 받은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예수를 보내셔서 우리에게 전모두를 내어주신 그것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들과는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계속 볼까요? 2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그렇지요.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은 이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우리는 세상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가 오시면 우리가 장래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우리의 죽음이, 우리의 종말이 어떻게 될지, 모든 이 세상의 종말이 어떻게 될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아는 것이 있는데,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과 같은 수준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귀한 교제를 나누게 될 것이다. 3절입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신가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그러니 너희는 하나님의 수준처럼, 너희는 하나님과 같이 비록 아담과 하와는 사단의 게임에 빠져 자기 스스로 하나님같이 되려 하여 바로 사탄적인, 사탄이 갔던 길을 가고 갈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오셔서 예수로 말미암아 회복시킨 너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파라클레토스이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수준과 같이 되는 그 영화의 단계까지 너희가 가게 될 것이다.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으니 어떻게 그런 소망을 가진 사람이 지금 이 땅에서 불의를 행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런 소망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과 깊은 사랑의 교제를 나눌 것을 소망하는 사람이 어떻게 우리 옆에 있는 이웃들을, 우리 옆에 있는 교우들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너희는 사랑하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9절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여러분, 우리는 죄를 지을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무슨 행동을 해도 그것이 죄가 되지 않는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구원파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죄인의 신분에서 의인의 신분으로 변화시켜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예수님이라고 하는 대언자를, 성령님이라고 하는 보혜사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죄를 지어서는 안 되고 죄를 지을 수도 없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은 할 수 없는 어떤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경지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어떤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11절입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예수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아니 이 세상이 만들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이다라는 것은 어떤 추상명사가 아니라 하나님은 이렇게 말을 바꿀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어찌 우리가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12절입니다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가인같이 나의 이익을 위해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 동생을 죽일 필요가 없다. 그러니 하나님이 처음에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그 마주봄은 사랑의 마주봄이요, 서로를 깊은 이해로 끌어안는 마주봄이었다면 사탄이 왜곡시킨 마주봄은 어떠한 마주복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상대를 내 밑에 굴복시키는 마주복이요, 상대를 나의 취향대로 왜곡시키는 마주복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가인은 그렇게 했던 것이죠. 나의 시선에 맞게 행동해라. 그래서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동생도 죽이는 것이죠. 이런 일들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까? 고린도전서에서도 이야기하듯이 우리는 여전히 잔존하는 죄의 영향력 때문에, 세상의 영향력 때문에 누구는 개바파다, 누구는 바울파다, 아니 우리는 예수파다 이러면서 편을 가르기를 좋아합니다. 우리는 내가 속한 출신 지역이 어디인가, 내가 좋아하는 정당이 어디인가, 내가 좋아하는 어떤 문화가 어떤 문화인가, 이런 것에 맞춰서 타인도 나에게 그렇게 굴복하기를, 그리고 나의 뜻에 맞지 않는 존재는 죽어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폭력의 문화, 살인의 문화, 그런 세속의 문화에 우리는 여전히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뚫고, 그 모든 죄성과 그 모든 한계를 뚫고 너희가 나아갈 방향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라라고 해서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저는 집사님을 사랑합니다라고 허깅을 한다거나 악수를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물론 그런 것을 하셔도 좋습니다. 그런 말뿐이 아니라 먼저 너희의 시선부터 바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옆에 있는 집사님이, 내 옆에 있는 권사님이, 내 앞에 있는 장로님이, 내 앞에 있는 목사님이 나의 뜻에 맞게, 나의 취향에 맞게, 아니 좀 더 정확하게는 내가 원하는 대로, 나의 욕망대로 그 사람이 행동할 이유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있는 그대로 바라봐 주어라. 진짜 실력이란 무엇인가? 나를 그에게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나의 범위, 나의 주장은 줄이고 상대의 이야기, 상대가 더 커지기를 바라는 것, 그것이 바로 진짜 실력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그것은 세상이 할 수 없는 일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께로 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관계 속으로 우리로 하여금 거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그러한 관계 속에 있는 자답게 예수님처럼 그러한 거룩한 존재로 영화될 존재답게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 함께 사랑하시는 그 위대한 신앙의 도전을 받아들이시는 오늘의 말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이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셨습니다. 모든 것의 창조주여, 만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모든 것을 요구하실 수 있는 조건이 있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주장을 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감싸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수용하시고 용납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의 모습을 닮아가도록 우리의 실력을 키워주고 계십니다. 그러니 그러한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답게, 그러한 주님의 실력을 본받는 자답게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향해 사랑하며 자기 주장을 내세우지 않게 하시며 상대를 위하는 거룩한 실력이 우리 안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